전서 29번 메시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그 고난 11. 앞에 메시지에서 우리는 4장 12절로 19절까지의 부분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4장 17절로 19절을 계속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 베드로전서 4장 17절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서신이 특별히 그분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그분의 다루심 안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불같은 핍박 속에서 겪은 고난들을 그분은 그들이 징계받고 정화되고 불신자들과 분별되어 불신자들과 같은 운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심판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한 징계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7절에서 집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또한 권속을 뜻합니다. 여기서 집이나 권속은 믿는 이들로 구성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분은 그분의 우주적인 왕국에서 그분의 복음을 불순종하고 그분의 통치에 반역하는 자들을 심판할 강한 근거를 가질 수 있기 위해 자신의 집인 이 집에서부터 그분 자신의 자녀들 위해 그분의 징계의 심판을 행하심으로 그분의 통치적인 행정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 후서에서 다루어지는 그분의 왕국의 설립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불순종하는 자들. 4장 17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우리에게서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불순종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는가 하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복음을 불순종하는 불신자들은 믿는 이들이 받는 심판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으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17절에 불순종하다라는 말은 특별하고도 각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기 4장 17절에 불순종하다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보다는 주로 불신하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이미 받았으며 또한 구약의 규례와 의식들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서신이 쓰여질 무렵 그 경륜은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은 옛 경륜이고 신약은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입니다. 그 경륜은 먼저 침례자 요한이 왔을 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주 예수님이 오시면서 더욱 바뀌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도 마땅히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등불을 켜고 향단의 향을 사람으로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어야 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옛 경륜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의 아들은 성전 안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더 나아가 제사장으로서 그는 주로 고운 세마포로 만들어진 제사장의 의복을 입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그는 약대 터옷을 입고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요한은 마땅히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주로 고운 가루와 고기로 이루어진 제사장의 음식을 먹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약대는 레위기의 규정에 따라 부정하게 생각되었으므로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약대 털옷을 입는 것은 종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특히 거센 바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요한이 전적으로 구약의 경륜을 버렸음을 암시합니다. 요한은 제물을 드리지 않았고 성전 안에 등불을 켜지도 않았으며 향단의 향을 사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에게 그는 물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유대교의 관점에서 볼 때 요한이 행한 것은 이단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의하면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하면서 전파하였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전파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계시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전파를 종교적이고 문화의 교양을 갖춘 사람들이 그들의 성경상의 규례들에 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였던 곳, 즉 거룩한 도시 내의 성전에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옛 경륜의 규정도 지켜지지 않는 광야에서 전파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옛 방식이 거절되고 새로운 방식이 도래하려는 참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사실상 복음 전파는 주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기보다 침례자 요한과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요한은 그에게 침례받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온전히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나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요 그분은 여러분을 성령 안으로 혹은 불못 안으로 넣으실 것이며 오직 그분만이 이러한 것들을 행하실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참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 백성들 중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침례자 요한의 전파나 주 예수님의 전파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복음서들에나 사도행전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오순절날에 베드로와 열한 사도는 유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대부분 믿은 사람들은 오순절의 절기를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방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백성의 지도자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복음에 순종하려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이 주님께 세우심을 받았을 때 그는 가서 이방 도시들에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았고 유대인들에게 고통당했으며 유대인들에게 반대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글 가운데서 사도들은 복음을 순종치 않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관하여 불순종하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가 유대인의 믿는 이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임을 지적했었습니다. 특히 이 서신은 택하심을 입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쓰여졌습니다. 흩어짐이란 말은 만국 중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낯익은 용어였습니다. 이 말은 이 서신이 유대인 믿는 이들에게 쓰여졌다는 것을 분명히 암시합니다. 이방인의 세계에 두루 흩어져 있었던 이러한 믿는 이들은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핍박이 주로 이방인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대부분 반대하는 유대인들, 곧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온 것임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1장 1절의 흩어짐과 4장 17절의 불순종하다와 같은 단어들은 베드로의 서신이 경륜적인 방면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베드로는 그가 택하심을 입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암시했습니다. 흩어짐이란 단어는 유대적인 용어입니다. 이 서신이 쓰여질 무렵 많은 유대인들이 분산되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방인 믿는 이들이 그들 자신의 도시에 살았던 반면 유대인 믿는 이들은 이방인들 중에 뿔뿔이 흩어지고 해산당하여 그들의 조국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은 분산되어 있는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이 책에 사용된 유대교도적인 용어는 이 책이 유대인의 믿는 이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는 암시입니다. 이러한 용어들 중에 하나는 핏부림입니다. 예표론에서 속죄하는 피의 뿌림은 그 뿌림을 받은 사람을 옛 언약 안으로 이끕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의 뿌림은 그 뿌림을 받은 믿는 이들을 새 언약의 축복 안으로 곧 삼일 하나님에 의해 충만한 참여 안으로 이끕니다. 택하심을 입은 흩어진 나그네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과 같은 표현들은 이 서신이 유대인의 믿는 이들에게 보내진 것임을 나타냅니다.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주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순종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으며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어 그분이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자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복음을 순종치 않았으며 복음을 거스려 반역하였습니다. 우리가 17절을 이해하려면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다가 주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불순종을 가리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의 성경 교회에서 다비는 베드로전서가 유대인의 믿는 이들을 대상으로 저술된 책임을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이러한 경륜적인 방면 때문에 어떤 구절들은 이방인의 믿는 이들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으로 구원받는 의인. 18절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또 의인이 어려움으로 구원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믿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18절의 올바른 번역은 어려움으로 구원받은 입니다. 흠정역에는 간신히 구원받은 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번역은 잘못되었으며 사실 그것은 의미를 다르게 만듭니다. 간신히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 헬라어에는 어려움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어려움은 핍박과 고난, 그리고 주로 하나님의 징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신 나그네들을 많은 징계를 통하여, 그리고 많은 심판, 즉 고난과 핍박을 통한 어려움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의 권속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으로 구원받는다면 믿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까? 분명히 그들은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나그네들이 하나님께 징계받고 그분께 심판받을진데 경건치 않은 자들이 받을 심판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18절을 모든 죄인들과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관념에 의하면 이 구절은 특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서신의 수신인인 믿는 이들이 어려움으로, 즉 하나님의 경륜적인 징계와 처벌로 구원을 얻는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곧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당할 고통은 어떠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자들을 믿는 이들보다 훨씬 더 심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 경건치 않은 자들과 죄인들은 어디에 서겠습니까? 18절에 구원받다는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인 핍박의 시험들로 말미암아 오는 멸망에서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그의 생명을 정화시키는 핍박의 고난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징계받은 믿는 이는 보이는 예루살렘에 다가오는 멸망과 더불어 세상, 특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멸망에서 핍박의 어려움으로 구원받습니다. 초기 사도들 사이에는 주 예수께서 곧 다시 오셔서 믿지 않는 죄인들, 곧 경건치 않고 그분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말은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복음을 순종하고 그분 앞에 의로운 생활을 하는 의인이 어려움, 곧 그의 생명을 정화시키는 그분의 징계의 심판을 뜻하는 고난의 핍박으로 구원받는다면, 그분의 진노의 멸망이 올 때 그분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를 거스려 죄짓는 생활을 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는 어디에 서겠습니까? 우리는 오순절날 사도들이 밝힌 성령의 쏟아 부으심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두 개의 거대한 산봉우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에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그분의 영을 쏟아 부으셨을 때 주님은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여셨습니다. 먼저 그 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열렸고 그 다음 이방인들을 위하여 열렸습니다. 주 예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던 사도들은 오순절이라는 봉우리와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둘째 봉우리 사이에 하나의 간격이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글들을 읽을 때 우리는 그도 역시 주 예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과 주님의 오심 사이의 간격이 초기의 사도들에게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 예수께 그분의 오실 때에 대하여 질문하자 그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아버지만이 아시는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문제를 그분 안에 비밀로 간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조차도 이것을 제자들에게 마음대로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사도들은 단지 두 봉우리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멀리서 두 개의 산봉우리를 보는 체험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처음에 당신은 이들 두 산봉우리 사이에 사실상 커다란 간격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두 산봉우리는 서로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후에 당신은 아마 이 두 산봉우리가 같은 산맥 안에 있지 않음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나는 오순절날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사이의 간격에 대한 예증으로 이것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주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전 건물에 관하여 그분께 말했을 때 그분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그분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 곧 주후 70년에 로마 제국의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 시를 멸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옴으로써 실현되었던 예언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믿기로 베드로가 이 책을 저술하고 있었을 당시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주님의 예언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적인 행정을 행사하심으로 심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머지않은 장래에 예루살렘시가 멸망당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생각을 가졌으므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의 처벌인 핍박을 당하고 있는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오는 멸망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계속하여 그 멸망이 올 때 순종치 아니한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겠느냐고 질문합니다. 우리의 혼들을 밉부신 창조주께 부탁함. 19절에서 베드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행 안에서 그 혼들을 밉부신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 라고 말하며 끝맺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원하시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탁하다는 추거역으로 누가복음 12장 48절 사도행전 20장 32절, 디모데전서 1장 18절,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처럼 담보로 맡긴다는 뜻입니다. 믿는 이들이 그들의 몸에 특히 순교로 핍박을 당할 때 그들은 주님께서 그분의 영을 아버지께 부탁한 것처럼 그들의 혼들을 하나님 곧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해야 합니다. 핍박은 단지 고난당하는 믿는 이들의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을 뿐 그들의 혼들은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그들의 혼들은 미쁘신 창조주신 주님에 의해 지켜졌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실한 부탁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역해야 합니다. 19절에 의하면 믿는 이들은 선행 안에서 그 혼들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해야 합니다. 선행이란 말은 바르고 선하고 고상한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19절의 창조주는 새로운 출생 안에서의 새 창조의 창조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옛 창조의 창조주를 가리킵니다. 핍박은 옛 창조 안에서의 고난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우리의 혼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십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미쁘십니다. 그분의 애정어린 신실한 돌보심은 그분의 통치적인 행정 안에서 그분의 공의를 수반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권속인 우리를 심판하고 계시는 동안에도 한편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십니다. 우리 몸에 그분의 의로운 징계의 심판을 당하고 있는 중에도 우리는 우리의 혼들을 그분의 신실한 돌보심에 부탁해야 합니다.